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주년을 맞은 24일, 미국이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24일 기존 대러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와 함께 러시아산 금속과 광물 등 원료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는 90개 이르는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 회사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기업이 대러 제재 회피에 가담해 러시아 국방 부문을 지원해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의 개인과 기업이나 기관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제3국 행위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방위산업 및 기술산업과 관련된 행위자들을 추가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가 제재 품목의 재고를 다시 채우거나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자들이 이번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인상은 총액 28억 달러 규모로 러시아산 금속과 광물, 화학제품 등 100여 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 주 중앙아시아 국가를 순방합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블링컨 장관이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 회의 참석자 인도에 방문하기 전 구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 3개국이 지난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루 국무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24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는 오랜 기간 러시아와 길고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조만간 그 관계를 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 분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차 간부는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늘 똑같은 접근법을 공유하지 못할 수 있으나 갈등이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해 끝나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언론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G20 회의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 혹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단독 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베덴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G20과 같은 다자간 정상회의는 양자회담 개최에 도움이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2개 제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전투 중단과 평화회담 시작, 핵사용 반대와 일방적 제재 중단, 그리고 전후 재건 촉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입장문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규범을 공동 지지하고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나라의 안보가 다른 나라의 희생으로 추구돼서는 안 되며 분쟁과 전쟁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합리성과 자제력을 갖고 불길에 기름을 붓거나 갈등을 심화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라며 평화회담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면 전쟁은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이 전쟁은 푸틴에 의해 선택된 전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초음속 경공격기인 FA-50 18대를 수출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4일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계약금의 최소 절반을 식용기름인 야자유로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유럽연합 등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두 나라가 22일 펜타곤에서 제8차 양국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브래든 셔먼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조치를 담은 법안을 다음 주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m, 서해 북부도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계속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미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또 23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미국이 북한의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국장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각종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행동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국장은 특히 미한 국방부가 22일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개최한 데 대해 북한을 반대하는 핵전쟁 시연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올 들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이어 이번 담화까지 비난의 초점을 미국에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응한 미한의 강력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에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다음 달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응하는 핵심은 금년 들어서는 한국 정부보다는 미국에 대한 모든 담화는 미국을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권정은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도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특히 3월 결정적으로 자기들도 초고강도의 무력 시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유엔도 비난했습니다. 권 국장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지난 20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상정했다고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을 반대해 무시로 벌려놓고 있는 미한의 전략자산 투입과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단죄하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입김에 휘둘리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안보리가 북한 자위권을 또다시 상정할 경우 상응한 강력 대응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은 물론 유엔을 향해 이중기준 적용이라며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양상이라며 향후 대형 도발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그런 대응, 거기에는 앞으로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고체 연료기반 ICBM, 정찰위성, 추가 핵실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앞두고 명분 쌓기, 책임 전가하기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올 들어 연이은 담화에서 새삼 유엔을 공격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의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 등에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운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향후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충돌을 미연에 차단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네 발의 전략순항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과 팔자형 비행 궤도를 만 208초, 만 2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훈련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 미사일 부대 해당 화력 9분대가 동원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훈련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하고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 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북한의 핵 전투 무력 태세가 다시 한번 과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동향은 미한 정찰 감시 자산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시간에도 다양한 미한 정찰 감시 자산들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통상적으로 소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타격 정확도는 매우 높은 무기체계입니다. 또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발사 후 경로를 바꾸거나 적어도 비행으로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쏜데 이어 사흘 만에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더 이상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 공개는 최근 동해상에서 미한 1위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요격 훈련을 실시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또 미한 확장 억제 운용수단 연습에 대한 반발로도 분석됩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한미일이 공중연합훈련 하는 것에 맞춰서 공중연합훈련에 참여한 비행기들이 떴던 비행장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초대형 방사포로 응사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빈틈과 허점, 대응 체계를 보여주는 쪽으로 무기를 등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개발해온 전략순항 미사일을 화살 2형으로 명명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진 시험 발사였지만 이번엔 정규부대에 의한 훈련이라고 밝히면서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들이 느끼는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작전 계획이나 전력을 노출하고 과시함으로 인해서 위협을 차단하고 거기에 대한 반격하는 능력을 과시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홍민 실장은 북한이 지난해 1월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땐 핵무기 차원으로 언급하지 않다가 10월 발사 때 핵무기 차원의 개발임을 처음으로 밝혔고 이번엔 공식적으로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며 핵전투 무력이라고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순항 미사일의 경우 초대형 방사포보다 탄두 직경이 더 작아 북한의 소형 핵탄두 탑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다양한 전술핵 투발수단들을 실전 훈련이라며 공개하면서 미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실시하고 북핵 위기 발생 상황을 대비한 양국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 확장 억제의 핵심 수단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미한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실시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2022년 11월 3일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매년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 발생 상황을 대비해 미한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입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시타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 대량 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미국 대표를 맡았으며 허택은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 미한 국방부 관계자와 군 장교, 외교관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외교부를 비롯해 미국의 국방부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미한 국방 외교 핵심 당국자가 자리했으며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과 핵 역량 진전에 따라 이번 연습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억지력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선택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며 양측은 어떠한 북한의 핵 사용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역량과 결의를 보여주는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역량 개선이 억제력을 강화한 사실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대표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핵 억제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비핵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강력한 협의 메커니즘과 위기시 소통, 정보 공유, 공동 기획과 실행을 포함해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에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양측이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같은 행사가 동맹 역량의 활용과 강화에 관한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 사용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전 기간 동안 잠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기존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대한 중요한 가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대표단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와 미한안보협의회에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기간 진행된 논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연습에서 논의된 전략적 접근법을 개정 중인 미한 맞춤형 억제 전략에 반영하고 조만간 정치, 군사 그리고 각 부처별 참석자가 참여하는 후속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해 공동 기획과 조율 과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미한 대표단이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다음 날인 23일 미국 조지아주 해군 잠수함 기지인 킹스베이의 핵 잠수함 훈련 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토마스 부케넌 잠수함 전단장은 미한 대표단에게 오하이오급 전략 핵 추진 잠수함 SSBN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SSBN 전력이 동맹에 대한 미 확장 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대표단의 핵 잠수함 훈련기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은 북한의 강압과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과 개념, 배치, 훈련, 맞춤형 선택지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이중용도 전투기, 그리고 핵무기를 역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가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22일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USS 베리암이 22일 일본 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아타고함, 한국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함께 3자 탄도탄 방어 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우리 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동맹인 일본, 한국과의 3자 관계에 힘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3국 협력은 역내 안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가치와 결의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한일은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가상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하고 표적 정보 공유를 통해 탐지, 추적, 요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핵무기 공격수단 개발이 모든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CVID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으로 비판해온 유럽연합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와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23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 18일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20일 이어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의 어느 곳으로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모든 국가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자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더욱 약화시키고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전에 국제사회는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결의를 따를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평화적 외교 재개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정보, 부품의 흐름을 제한하는 데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이유는 일본, 한국과의 완전한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조치를 담은 법안에 다음 주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의회 내 초당적인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정식 재발의합니다. 셔먼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회기 최초 발의된 법안의 원본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기 조치로서 법안에 명시돼 당시 한국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선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한인 지역단체 대표들이 적극 나서 해당 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4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도 이끌지 못해 소관상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이 법안에 담긴 종전선언 관련 조항이 민주당과 공화의원들 간 당파적 이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샤먼 의원 등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종전 선언이 북한과의 핵 합의를 위한 중요한 사전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종전 선언 전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하원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말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 선언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원코리아 네트워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며 지난 2021년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법안을 비판하는 영상에 담긴 5개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기 다시 발의되는 법안은 초당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 한국전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데다 한국전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해온 영킴 의원이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이 외교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일본 정부의 사의를 표명하고 확고한 동맹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규모 지원 계획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We thank Japan, the new G7 president, for its recent pledge to provide Ukraine with an additional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55억 달러의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최근 약속한 주요 7개국 G7의 새로운 의장국 일본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전과 더 많은 것들에서 일본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는 확고한 동맹국임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과 일본, 유럽 국가들 간 강력한 파트너십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요점을 보여줄 뿐이라며 그것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이 서로 분리된 전구가 아니라 함께 견고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alliance with Japan and Japan's strong partnerships with countries in Europe only demonstrate the point we've been making all along.
또한 주요 7개국 G7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에 버팀목이 됐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G7 정상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의 한 민간 연구단체가 주최한 도쿄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55억 달러 상당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 침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일상과 기관시설 회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오늘의 우크라이나 상황이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속에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차관 등의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총 15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각종 의료품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직접 지원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기금 지원 등 간접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지난 2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57개국의 기여도 평가에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27위로 평가됐으며 G7 의장국인 일본보다 3계단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한 국가는 인접 국가인 폴란드가 꼽혔으며 영국은 2위, 미국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 한 달 새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동남아 국가로 향하던 탈북민 적어도 4팀 2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입수한 동영상에는 일부 탈북 여성이 체포되기 전 선교단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탈북 관계자들은 중개 비용이 12,000달러 가까이 치솟으면서 부패한 중국 공안과 일부 중개인의 횡포로 탈북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거의 중단됐던 중국 내 탈북민들의 탈출이 재개되면서 체포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VOA가 한국 내 기독교 선교단체 두 곳과 복수의 탈북 중개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한 달 새 적어도 4차례에 걸쳐 20여 명이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A선교단체 관계자와 복수의 브로커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이달 초 일주일 간격을 두고 중국 남부와 동부 산둥성에서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브로커 L씨와 한 선교단체 관계자는 이달 초 중국 동부 산둥성 칭따오에서 탈북민 12명에서 16명이 동시에 체포됐으며 남부 윈난성에서 탈북민 3명이 역시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브로커 L씨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크게 완화한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 오래 체류하던 탈북 여성들의 이동이 본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두 달여 동안 30여 명의 탈북민이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고율도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A선교단체 관계자는 중국 산둥성의 한 시골에서 이달 초 체포된 탈북 여성 3명은 북부 지린성 바이산 지역에서 수년 동안 감금된 채 음란 화상 채팅에 강제 동원됐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여성들이 손님을 통해 구출을 요청해 오랜 준비 끝에 중국 내 중개인들에게 의뢰해 산둥성까지 이동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바이산시에서 추적한 악질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가 VOA에 제공한 사진과 동영상엔 20대 젊은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 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선교단체에 감사를 전하는 모습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들을 목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중국 남부에서 체포된 탈북민 필씨는 중국에 파견 근무 중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씨를 도왔던 선교단체 목사는 VOA에 필씨와 교환한 문자를 캡처해 보여주며 북한 정권의 거짓 세뇌 교육을 깨닫고 탈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씨는 문자에서 6.25 전쟁이 북침이란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전쟁 참가자들이 있는데 한 번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라도 자식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전쟁 노병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위해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칭다오에서의 탈북민 체포에 대해선 관련 후원단체와 중개인 모두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선교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민간단체 후원을 받아 기획 탈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5년 가까이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해오고 있는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판도가 너무 변해 자신도 놀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재개됐는데 판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첫째는 기본적인 가격이 우리가 하든 브로커가 하든 보통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 합리적인 가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작되자마자 지금 1,500이 최소 금액이 1,500이 기본 금액이 되어버렸고
VOA와 전화 통화한 다른 선교단체와 중개인들 모두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는데 한화로 1,500만 원, 미화 11,500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개비용 폭등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우선 중국 당국이 팬데믹 정책을 완화하는 대신 국경지역 밀수와 인신매매 등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대폭 강화해 위험이 훨씬 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생관계에 있는 중국 공안과 일부 브로커가 또 다른 브로커들과 벌이는 이권 다툼 때문에 탈북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시 선교단체 관계자는 부패한 공안이 브로커들의 뒷배 역할을 하며 개입하는 게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쪽과 하나 터트려줘서 공안한테 저 뭐지 그 큰 공을 세우게 하고 자기 그 돈벌이에서는 그 공안이 또 뒤를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쪽 또 다른 브로커는 어 그래 나도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는 이제 결국은 탈북자인 거죠.
일부 탈북단체 관계자는 산둥성 시골과 칭다오에서 발생한 탈북민 체포가 모두 이런 이권 다툼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관계자는 북중 국경 도시에서 근무하는 악질 공안 부부의 사진까지 뷰이에 제공하며 이들이 공안 차량을 이용해 탈북민 인신매매, 음란 화상 채팅 사업, 대북 송금, 탈북 브로커 지원 등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공안들을 중국 당국에 신고해 처벌하도록 해야 하지만 걸림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물적 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점, 이들과 유착 관계에 있는 한국 내 브로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탈북 브로커 중 한 명인 L 씨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브로커들의 경쟁 속에 공안들이 항상 끼어 있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국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탈북민 구출이 인도주의 차원이 아닌 하나의 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크게 보면 어떤 이 탈북이 인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브로커들한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탈북 단체들은 또 그들을 데려온다고 모금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다 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옆에서 보면
탈북 비용이 폭등하면서 일부 브로커는 무리한 시도를 하다 사고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북 지원단체와 브로커 H씨는 최근 중국 내 브로커로부터 배를 통해 수십 명을 동시에 한국에 공수할 방법을 찾았다며 탈북민을 연결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인 브로커에겐 한 번 성공하면 100만 달러를 버는 엄청난 돈벌이지만 탈북민들을 사지로 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팬데믹 기간에도 탈북민들을 계속 체포해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중국 내 불법 체류자로 억류 중인 탈북민이 2천 명에 달하며 국경이 열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에 관한 뷰이의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목사는 구출비용 폭등으로 지원단체와 가족을 데려오려는 탈북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국민이 대북 제재 위반에 계속 연루되는 데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기업이 최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싱가포르는 북한에 대한 결의를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실은 23일 싱가포르 국적 개인과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에 계속 연루되는 이유와 정부 차원의 조치는 무엇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최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의 법률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계도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범법 행위든 가능한 최대한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해 주저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각자의 상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외국에서 부과한 제재를 숙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지만 싱가포르 국적의 개인과 기업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20일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5개 기관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법인 싱가포르 트랜스 아틀란틱 파트너스와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가 포함됐으며 이들 회사는 북한에 불법적으로 유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엔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림챙휘, 홍냉휘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북한과 사업을 벌이며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 대상에 올랐던 탄위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기업에 자금 59만 9,930달러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도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고기생과 싱가포르 소재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지 포트 서비스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BOA 뉴스 교상진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발사장 인근에 짓고 있는 부두 조정 시설이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확장됐습니다. 부두에서 발사장으로 향하는 산길에선 굴착 작업이 한창인데 100km를 통한 미사일 반입 경로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 바다에 건립 중인 부두 추정 시설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21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약 한 달 전과 비교해 더 길어지고 바다와 접하는 부위가 더 넓어진 부두 추정 시설이 찍혔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북한이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사이 서해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 한 지점에 선박 접안 시설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까지만 해도 자연상태였던 이 지점에 긴 모양의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외형이 선박 접안시설, 즉 부두와 유사해 추후 북한이 열차 대신 백기를 통해 로켓을 실어나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약 한 달 만에 시설의 외형과 규모가 확연히 달라진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2일자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부두는 육지에서 바다와 접하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약 70m였지만 이달 21일자 위성사진엔 30m가 늘어난 100m로 측정됐습니다. 또 1월까지만 해도 부두는 끝부분이 둥그스름한 형태였지만 지금은 남서쪽 부위가 삼각형 모양으로 돌출되면서 이전보다 더 넓은 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부두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란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과거 북한은 미사일 동체와 각종 장비를 열차에 실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으로 옮긴 뒤 이를 위성발사장 내 조립시설에서 합체해 발사대에 세우곤 했습니다. 적재 용량에 한계가 있고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열차의 특성상 대형 로켓 등을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박은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로켓 등의 운송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이 지점에 부두를 건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두가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과 연결된다는 점은 그런 해석에 더욱 힘을 싣습니다. 현재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선 발사장 일대와 해안가 마을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터널의 마을 쪽 출입구에서 길을 따라 약 3.6km를 더 가면 바로 이 부두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부두에서 터널로 향하는 도로는 중간에 두 갈래로 갈리는데 터널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은 엔진 시험장까지 뻗어 있습니다. 북한이 100기를 통해 로켓 추진체와 관련 장비 등을 실어 나른 뒤 이 부두에서 곧바로 서해 발사장 중심부는 물론 언덕 너머의 엔진 시험장까지 옮길 수 있는 새 미사일 운반 경로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두에서 발사장 혹은 엔진 시험장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에선 또 다른 굴착 작업이 포착돼 주목됩니다. 부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이 지점에 자리한 동산 한쪽 면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터널 굴착 작업이라면 이후 부두와 서해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 간 이동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막길 대신 터널을 이용해 로켓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굴착 작업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반대편, 즉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는 출입구가 뚫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터널이 아닌 지하시설의 출입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다소 신중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작은 산 비탈 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터널 굴착 작업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work cutting into a small hillside near the southern end of the complex. We're not quite certain if that's going to be another tunnel yet.
다만 부두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며 산 비탈 옆으로 길을 내는 과정에서 토사를 안쪽으로 밀어내는 과정으로 분석했습니다. 굴착 작업이 터널 공사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 일대에 많은 도로가 새로 깔린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부두와 발사장, 엔진 시험장, 해안가 마을 등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모두 폭 5에서 7m로 로켓을 실은 차량이 통행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발사장 인근의 기존 도로의 폭도 최대 7m라며 심지어 과거 북한은 도로 대신 폭 7m에 훨씬 못 미치는 선로를 이용해 로켓을 운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도로를 이용해 로켓을 운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m, 서해 북부도 0.5에서 2m로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4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영하 7도, 낮 6도, 구성 아침 영하 6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 2도, 강계 아침 영하 14도, 낮 1도, 희천 아침 영하 9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낮 4도, 사리원 아침 영하 6도, 낮 3도, 신계 아침 영하 6도, 낮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4도에서 낮 6도, 장전 아침 영하 3도에서 낮 4도, 평강 아침 영하 9도에서 낮 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7도, 낮 7도, 장진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4도, 김책 아침 영하 7도, 낮 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3도, 김영권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3.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1월 아프리카에서 2년 동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내전을 벌였던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과 에티오피아 정부는 영구적인 적대행위 중단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협정 내용을 점진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적 지원 허용과 필수적인 서비스 재개, 그리고 인민해방전선 무장해제, 모든 외국군 철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 협정은 또 포괄적인 국가의 정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티그레이의 광범위한 지역에 전력과 전화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도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월 중순 인민해방전선은 탱크와 로켓 발사기를 포함한 많은 중화기를 아프리카 연합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에리트레아군은 수개월 동안 티그레이에서 점령했던 마을과 진지에서 철수하고 다시 에리트레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아프리카 연합이 주도하는 평화 정착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 applaud the continued steady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key element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몇 달 전에 타결된 적대 행위 중단 협정 핵심 요소와 아프리카 연합의 공동 검증팀의 긍정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에리트레아 군대가 에티오피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남아공 회담에서 합의된 모든 외국군의 철수 요구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eparture of Eritrean and other forces is crucial to achieving lasting peace.
프라이스 대변인은 에리트레아와 다른 세력의 철수는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고 완전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확보하며 에티오피아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1월 2일 이뤄진 협정의 이행과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에티오피아 북부 분쟁 지역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관찰과 접근을 포함합니다. 아직 할 일은 많지만 진전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시리아에 지대공 미사일을 판매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직면한 시리아가 방공망을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투기에 대한 정밀폭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시리아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호르다드 15체계와 같은 레이더와 방공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을 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체결된 시리아와의 방어협정 중 일부가 공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동맹국인 시리아와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무기소송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자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항과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의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이란의 시아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와 연계된 시리아 내 목표물을 자주 공격했지만 이를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주년을 맞은 24일, 미국이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24일 기존 대러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와 함께 러시아산 금속과 광물 등 원료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는 90개에 이르는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 회사들이 포함됐으며 이들 기업이 대러 제재 회피에 가담해 러시아 국방 부문을 지원해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의 개인과 기업이나 기관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제3국 행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방위산업 및 기술산업과 관련된 행위자들을 추가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가 제재 품목의 재고를 다시 채우거나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자들이 이번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인상은 총액 28억 달러 규모로 러시아산 금속과 광물, 화학제품 등 100여 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 주 중앙아시아 국가를 순방합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블링컨 장관이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에 방문하기 전 구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 3개국이 지난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루 국무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24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는 오랜 기간 러시아와 길고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조만간 그 관계를 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분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 차관보는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늘 똑같은 접근법을 공유하진 못할 수 있으나 갈등이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해 끝나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언론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G20 회의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 혹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단독 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베덴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G20과 같은 다자간 정상회의는 양자회담 개최에 도움이 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2개 제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전투 중단과 평화회담 시작, 핵사용 반대와 일방적 제재 중단, 그리고 전후 재건 촉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입장문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규범을 공동 지지하고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안보가 다른 나라의 희생으로 추구돼서는 안 되며 분쟁과 전쟁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합리성과 자제력을 갖고 불길에 기름을 붓거나 갈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라며 평화회담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면 전쟁은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이 전쟁은 푸틴에 의해 선택된 전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